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도를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중보자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신명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 신명기는 광야 40년 이제 방황을 마친 사람들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모압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데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40년 동안 배웠던 말씀, 경험했던 것들을 복습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다시 배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도대체 너희를 왜 여기까지 인도해 왔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중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대로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묵상해서 알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 가지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삭에게 재확인하시고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야곱에게 재확인하시는데 세 가지예요. 하나는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두 번째는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이 세 가지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수백 년에 걸쳐서 이루어 내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손을 큰 민족 되게 하시고 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어떤 그 거룩한 계획, 작정이 있으신 거예요.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그 약속의 언약의 백성으로 택하셨느냐? 천하만민에게 복을 주시려고. 천하만민에게 복이 되는 어떤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에서 의와 공도를 행할 수 있는 여호와의 도가 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 언약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세상 모든 나라 천하만민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모델인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어떤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거를 일러서 제사장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될 거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하나님 그렇게 선언하시는데, 제사장이라는 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을 짊어지고 백성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것이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다리 놓는 것이 제사장인데, 공동체로서 언약의 백성들, 이 공동체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은 온 세상 가운데 그런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온 세상 가운데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요즘 우리가 이 신명기를 계속 묵상하면서 보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을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민족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지금 이제 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하게 하시며 어떻게 언약을 이루시며 뭐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 이미 다 듣고 배웠어요. 자기 눈으로 본 것도 있어요. 경험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요, 죽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죠. 죽으라고. 이 사람들은 뭔가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은혜와 복을 누리고는 있는데 하나님을 알기로 우습게 알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 육체의 종로로 타는, 욕망의 종로로 타는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해하시고 얼마나 애타해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 아무리 지켜봐도, 아무리 은혜로 돌보시고 감사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셔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곧다는 것은 문자대로 하자면 이 목이 뻣뻣해요. 이 목이 뻣뻣하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목이 뻣뻣해 보신 적 있으세요? 목 디스크 증세 때문에 막 이게 목을 움직이지 못하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근데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고집이 세가지고 순종할 줄을 모르고 하나님께 굴복할 줄 모르는 사람, 이 사람들이 아주 교만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목이 곧은 사람 되지 맙시다. 유순한 사람 되세요. 예, 예. 목이 곧은, 예, 고집이 세서 하나님께 순종할 줄 모르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목이 곧은 백성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유순하게 반응할 줄 아는 겸손하며 겸비한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계속 점검을 해야 됩니다. 목이 곧은 사람은요, 자기가 목이 곧은 사람인 줄을 몰라요.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목이 곧은 사람은 자기가 목이 곧은 사람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금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유순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점검해야 됩니다. 목이 곧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몰라요. 목이 곧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아가 중요해요. 그래서 목이 곧은 사람은 기분 나쁜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존심 상할 때가 많거든요. 목이 곧은 사람은요, 제가 지금 목이 곧은 사람과 유순한 사람의 차이를 조금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목이 곧은 사람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많아요. 심지어 하나님조차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많아요, 목이 곧은 사람은. 그래서 목이 곧은 사람은 원망하며 불평할 일이 많아요. 목이 곧은 사람은 뭐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속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목이 곧은 사람은요, 여유가 없어요. 목이 곧은 사람은요, 즐거운 일이 별로 없어요, 인생에. 목이 곧은 사람은. 그래서 목이 곧은 사람은 웃을 일이 없어져요. 지난 일주일을 살면서 깔깔거리고 웃어본 적이 있으세요? 이게 사람이요, 너무 마음이 피폐하면 웃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웃을 일이 없이 사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어요. 목이 곧으면 자기가 중요해지고, 그리고 목이 곧아서 너무 여유가 없어지고, 그리고 뭐 인생에 안 되는 일 많아가지고 심지어 하나님조차 마음에 안 드는, 지난번 민수기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왜 늘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자기는 뭘 원하는 게 있고 필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그때 다 채워주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무리 큰 은혜와 사랑으로 돌봐주셔도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감사가 없고 당연히 기쁨이 사라지겠죠. 그거는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유순한 사람들은 비록 타락한 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많아도 유순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사랑으로 자기를 돌보시는 줄을 알아요. 비록 인생에 고난이 있어도 유순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신뢰,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유순한 분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조바심을 내거나 쫓기거나 지나치게 불안해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요, 유순한 분들은.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일 속에서도 별로 그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습니다. 인생이 다 우리 뜻대로 되고 내 생각대로 되고 내 기대대로 되면 좋은 줄 알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어도 막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유순한 사람들은 성품이 부드러운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순한 분들은요, 여튼 여유가 있어요. 옆 사람 한번 보시죠. 조금 여유가 있어 보여요. 아니면 뭐 늘 쫓겨다니는 것 같아요. 예. 목을 한번 이렇게 돌려보세요. 자기 목이 뻣뻣한지 유순한지. 예. 목도 좀 돌려보시고. 아. 목이 곧은 분들은요, 자기가 목이 곧은 줄을 모릅니다. 내가 정말 목이 곧은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유순하게 응답하고 있는 사람인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점검이. 유순한 분들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이 더 좋고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거구나,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로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구나. 유순한 분들은 마음이 열려지고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크신 분인지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기 때문에 유순한 분들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조심스러워져 가요. 목이 곧은 백성은 아니에요. 목이 곧은 백성은 자기가 더 중요하거든요. 자기가. 목이 곧은 백성들은요. 자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 지나갈수록 더 쫓깁니다. 삶이 더 쪼그라들어요. 내면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쌍한 일인지 몰라요. 목이 곧은 분들은 세월 지나갈수록 여유가 없어져요.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유순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출애굽하고 광야 여정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목이 곧은 사람이에요. 중요한 거는 목이 곧은 사람인데 그러면 목이 부러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목이 부러지지 않고 그대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요. 그런데 목이 곧은 백성인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느냐? 모세 때문이에요. 모세 같은 중보자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어제 오늘 묵상했던 이 본문을 쭉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목이 곧아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가 하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묵상했던 이 신명기 9장 앞부분에 호렙산에서 벌어진 일 이야기하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언급하면서 바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 뭐 이런 데서 일어난 일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벌어진 일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신명기 6장에서 본 것처럼 신명기 5장에서도 있었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불길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말씀하셨어.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가 저 캄캄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들으면 숨이 넘어갈 것 같다. 불길 가운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자기 백성을 다 배려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중간에 세워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호렙산 위로 불렀어요. 40주 40야 호렙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배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과정에 이 호렙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 지금 모세가 사라져버리고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고 뭔가 대책을 세워보자. 그리고 대책을 세웠는데 금송아지 만든 거지. 금송아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것이 십계명. 그러면서 그 십계명 안에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어떤 신의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아라. 그런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더욱이 아론이 그 일에 뇌화부동 내지는 앞장서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서 우리가 읽은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경노 심히 분노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부터 보시면 18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크게 죄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느라.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도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찍고 티끌같이 가늘게 가라. 그 가루를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산산조각 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히 분노하셔가지고 진멸하겠다 선언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모세 자신이 막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도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금식하면서 그 율법을 받았는데 모세가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다시 40주 40야를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멸하겠다 선언하시는데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모세 자신이 막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다베라 이야기도 있고 마사 이야기도 있고 기브롯 핫다와 이야기 있는데 마사 이야기는 출애굽 할 때도 있었고 나중에 거의 이제 이 가나안 그 광야 유랑을 끝낼 때도 있었는데 다베라 이야기는 민수기 21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한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났어요. 진영의 불이. 모세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니까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베라라고 불렀다. 이게 불이 붙은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적인 그런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진노를 모세 자신이 막았었다는 거죠.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12명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 사람들이 가나안을 보고 와가지고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우리 가나안 땅을 차지하자 주장했지만 10명은 자기가 본 것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말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요. 믿음 있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믿음 없는 말을 듣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믿음 있는 말을 듣는 것보다 믿음 없는 말 듣기가 훨씬 쉽습니다. 믿음 있는 말을 듣는 건 어려워요. 이거는 결단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거든요. 믿음 없는 말은 우리 본성에 딱 맞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 있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믿음 없는 말을 듣기가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믿음 없는 10명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온 것 아니냐. 우리 모세 대신 다른 지휘관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아우성을 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내가 이 백성을 다 진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모세가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자기가 막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그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한 죄를 보지 마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또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9장이 어제 오늘 묵상했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그런 목이 고든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이 고든 백성이 어떻게 다 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느냐? 이 목이 고든 백성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느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덕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을 알고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이 범죄한 백성 사이를 가로막아 설 수 있는 그런 모세 같은 중보자, 이 모세의 중보 덕분에 이 사람들이 진멸당하지 않고 여기까지 와서 가나안 땅 입성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런 중보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에스겔 묵상했을 때 에스겔 22장 29절부터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인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낙인을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그런데 이거 정말 심판받을 만한 죄였어요. 포악하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남의 것 빼앗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압제하고 나그네를 제대로 대접하지 않고 이거 정말 신명기 뼈보에 의하면 멸망에 마땅한 죄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받을 죄가 있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이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는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죄악을 막아설 수 있는 중보자가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성을 쌓는 사람이 없고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아낼 수 있는 그런 중보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고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보응했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을 쌓고 성문제들을 막아서는 중보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로 사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막았었습니까? 예수님은 유일하신 중보자로서 죄인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 자신이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혐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나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신데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중보하시느냐. 죄인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 그 저주 예수님이 친히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죄인이 받아야 될 그 심판 예수님이 다 대신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제사장이라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이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그러면 이제 원래는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던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악은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가지고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승리자의 자리에 앉아 계신데 그냥 앉아 계신 것이 아니고 로마서 8장 34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시는 그 영원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덕분에 죄 용서받고 예수님 덕분에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유일한 중보자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덕분에 우리는 중보자 덕분에 사는 거예요. 중보자 덕분에 은혜를 받고 중보자 덕분에 구원을 받고 중보자 덕분에 살고 있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 해야 됩니다.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모세 덕분에 살고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사는데 우리 덕분에 살아나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덕분에는 누가 살아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세대를 세상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를 똑같이 세상의 제사장으로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랬을 때 이거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세상 만민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세사장 나라가 될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어떤 메아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하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처럼 그래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면서 그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천하만민에게 복을 흘려보내려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를 우리 시대의 제사장으로 우리 시대의 제사장 공동체로 교회로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어떤 중보자로 살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주일마다 듣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는데 어떤 존재냐?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네, 우리에게 아니고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 때문에 그러면 누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느냐? 우리 때문에 누가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느냐?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제사장에게 맡겨진 사명이거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제사장에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바로 그런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보자로 살아야 돼요. 제사장처럼 살아야 된다고요. 세상에 목이 곧은 백성 많아요. 세상에 고약한 사람 많아요. 저 인간 고약하다 손가락질하는 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 인간 목이 곧은 인간이다 비난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중보자는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목이 곧은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목이 곧은 백성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중보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남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연습을 계속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돼요. 7명 축복하고 3명 불신자 위해서 기도하자고 늘 말씀드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어야 돼요. 어깨에 짊어져야 돼요. 제사장의 복장 기억하십니까? 제사장이 화려한 옷을 입었는데 그 화려한 옷에 제일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는요 양쪽 어깨에 새겨져 있는 12개 보석이었어요. 양쪽 어깨에 12개 보석을 짊어지고 있는데 그 12개 보석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보석이 달려있는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그 12지파를 짊어지고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이름을 불러야 돼요. 불신자들이 이름 불러야 되고 연약한 사람들이 이름을 불러야 되고 병든 사람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시험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연약한 가운데 탄식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좋은 사람의 이름 부르는 것은 쉬운데요. 고약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금방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신명기 9장을 보면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요. 40주 40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그 기도했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서 25절에서 두 번이나 가데스바네아에서도 자기가 마치 40주 40년을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루 금식 해보신 적 있으세요? 3일 해보신 적 있으세요? 통닭이 날아다녀요? 3일 금식. 40일 금식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누구를 위해서 금식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합니까? 아니고 남을 위해서예요. 목이 곧은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짊어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는 마음의 작정을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 고약한 인간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희생하고 내 눈물을 희생하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았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거죠. 여러분이 영적인 어린아이였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방황할 때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사실 그 기도 덕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우리 교회 권사님들을 보면 명단 놓고 기도해요.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을 보면 본인은 평안해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요, 저보다 더 오래 기도해요. 저는 기도 마치고 집에 가면서, 맞아, 권사님이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 권사님, 저는 집에 가서 쉴 테니까 기도 많이 하세요. 이러면서 저는 가요.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몰라요, 제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데 그런 권사님들이 왜 그렇게 오래 기도하느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거 없어요. 집안이 다 평안해요. 자식들도 다 잘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기도 제목에는 다 성도들의 이름이 있는 거죠. 시험 든 성도들, 방황하는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다 그렇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는 기도하는데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기도해요. 동네를 돌아 예배당 그냥 앉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저기 평화동부터 시작해서 삼천동, 효자동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쭉 이렇게 모든 성도들의 이름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영혼을 풍부히 기도하는 일꾼들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먼저 믿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정말 자비하셔서 우리 연약함을 감사 안으신다 아는 분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세상의 고통과 세상의 죄악과 세상 가운데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짊어지는 그 역할 감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도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 항상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기도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하려고 그러면, 목사님 저는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 기도할 게 왜 없어요? 기도해야 될 사람이 많아요. 짊어져야 될 사람이 많은 거죠. 5분 10분 기도하는 이유는요, 5분 10분밖에 부를 이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 이름 쭉 부르면요, 한 시간 훨씬 넘게 걸려요. 한 시간에 다 못 불러요. 우리 교회 성도들만 불러도 선교사들이 이름 쭉 부르면 한없이 시간이 가요. 기도를 하는데 이를테면 오늘 설교를 중보자를 통해서 복을 누립니다.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중보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우리 자식들이, 우리 구역장이, 우리 구역 식구들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들었던 말씀, 묵상할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제사장으로 중보자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기도만 하고 있지 마세요. 중보자라는 것은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희생하면서 남을 보살필 줄 아는 그것이 진짜 중보자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묵상했을 때 십계명, 신명기판 십계명 읽은 적이 있는데요. 신명기 5장 13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요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하면서 14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나 내 아들이나 네 딸이나 내 남종이나 안식일은 안식을 누리는 날이 아니고 안식을 누리는 날일 뿐만 아니라 내 도움이 아니면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사람에게 안식을 선물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내가 쉬는 날이 아니고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쉴 수 없는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날, 안식하게 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 사람은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종도 있고 가축도 있고 자기 집에 거하는 식객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주인의 허락이 없으면 쉴 수가 없는 거죠. 주인이 밭에 가서 일하라 그러면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야 오늘 안식일이니까 쉬어. 너 일하지 마.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시대는 다 거의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짓는데 안식일에는 잡초가 안 납니까? 안식일에는 벌레가 안 먹습니까? 주인이 감수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일 시키면 일곱 가마니 거둘 수 있는데 안식일에 일을 안 시키니까 여섯 가마니밖에 못 거둬요. 남들은 다 일곱 가마니, 여덟 가마니, 아홉 가마니 종을 착취해가면서 야간 작업 시켜가면서 일을 해가지고 열 가마니 거두려고 할 때 이 주인은 자기도 안식할 뿐만 아니라 자기 집의 가축과 모든 노예들까지 안식하게 하면서 자기는 여섯 가마니로 만족하고 사는 그런 희생을 자기가 감수하면서 안식을 나누어주는 안식을 선물하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이 있고 7년째 안식년이 있고 7번 안식년이 지나면 희년이 와요. 요즘 우리 수요일 저녁마다 희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희년은 하나님이 기본소득을 다 주시는 거죠. 이를테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농사를 짓는데 다 땅을 나눠주세요. 이를테면 업은데 다 배를 한 척씩 주시는 거죠. 살아가는데 기본소득이 나날이 있어요. 먹고 살 수 있는. 타락한 세상에는 하나님의 기본소득을 약속하셔도 그거를 지킬 수가 없어요. 배를 다 주셨는데 파도에 휩쓸려 갈 수도 있고 땅을 주셨는데 어떤 날은 어떤 때는 흉년이에요. 이걸 어떻게 지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다 은혜와 복을 누리게 나누어 주셨는데 이 복을 누릴 수 없는 상황들이 타락한 세상에는 많이 생겨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빚을 탕감해 주고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아 주는 것이 희년이거든요. 세상에는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세상에는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희생해서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 구하는 것이 안식일법이고 안식년법이고 희년법이에요. 중보자가 하는 일이에요. 지난번에 룻기 읽었을 때 그 고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나오미라 룻이 보아스 만나가지고 잃어버린 땅을 다 회복하고 자식도 낳는 이런 이야기 읽은 적 있어요. 그거 다 희년법에 의한 거예요. 중보자이죠. 보아스는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을 모델인 거예요. 그 베들레헴 뭐 유지 자기 얼굴에 먹칠해가면서까지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그 보아스 당시 유대인 남자가 룻과 같은 모압 여인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정말 창피한 일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그 일을 기꺼이 감당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자기 모든 체면 다 포기하고 룻과 결혼해서 자식 낳아주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보아스가 감당했던 거죠.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제사장 노릇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누군가를 보살피고 돌봐주고 내 도움이 없이는 안식을 누릴 수 없고 평강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내 도움과 내 손길 때문에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는 누릴 수 없는 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것이 중보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만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빌립보서는 그것을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설명했어요. 종이 되신 거죠. 자기 의지를 다 포기하고 자기 뜻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스스로 희생하신 거죠. 온갖 고난과 모욕을 다 당하시고 책찍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중보자 역할을 하시려고 스스로를 희생하신 거예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거죠.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살아요.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 예수님 덕분에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소망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 소유된 백성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죠. 어떤 제사장 노릇하고 있느냐? 중요한 일이에요. 주변에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연약한 사람 품고 기도하세요. 고통당한 가운데 신음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세요. 기도만 하고 있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손을 내밀어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짐을 짊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보살필 수 있을까?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중보자 때문에 우리가 복을 누리는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중보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우리 때문에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세대의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